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 이렇게 배너도 붙어 있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펄플로 재단 장식도 하고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쩌다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이런 주제로 오늘 저녁에 말씀 묻기를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사순절이 40일 기간이죠. 그래서 보통 교회들마다 이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성도님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한 가지를 금하기도 하고 또 안 하던 걸 하기도 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2수요일 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머리에 이제 죄를 긋고 십자가를 긋으면서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어떤 분이 달력을 쳐보더니 목사님 40일이 아니라 46일인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2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다시면 46일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6번 주일은 뺍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틀 이스터를 그래서 매주일 때마다는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라서 빼고 수요일 제2수요일부터 시작해서 평일 40일 동안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흥 집회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자. 마치 그 육신으로 보면 정기검진 받는 것과 똑같죠. 저희 교회는 하나는 정기검진 받다가 블러드 클락이 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그대로 뒀으면 혹시 그게 뇌일혈이 되거나 뇌출혈이 될 수도 있고 스트로크를 당할 수도 있었다. 그러면서 정기검진 참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정기검진하면서 내가 어떤 면에서 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나 혹은 내가 어떤 면에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나 이런 걸 스스로 이제 살펴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어른이신데 누가 당신 이거 고치세요 저거 고치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스스로가 자기를 점검하고 고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준비된 그 룻기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이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때 이 한 남자가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또 아내 이름은 나옴입니다. 두 아들 이름은 말년과 기로입니다. 이 이름을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건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다 베들레헴 태생인데 에브라임 가문 사람으로 모압으로 건너가 거기 살았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아들만 남았다. 이것도 굉장히 서글픈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볼까요?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자를 아나로 맞았는데 그 한 여자 이름이 루시고 한 여자 이름은 오르바예요. 거기서 10년을 살았고 그러다가 아들 말륜과 기론이 죽고 나오면 남편과 아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그래서 제가 그 타이틀이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홀로 남았다. 그것도 외국 땅에서. 참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인생이죠. 옛날에 여자분들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어려서는 아버님의 의지에서 살고 결혼하면 남편의 의지에서 살고 나이가 들면 아들한테 의지해서 산다고 해서 한국분들은 삼종지도 세 번의 따름을 따르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유대인들도 사실은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자들 경우에는 어려서는 아버지가 키워주시고 나이가 들면 결혼해서 이제 남편에게 의지해서 살다가 나이가 들면 아들들이 이제 어머니를 공양해주는 그런 삶인데 이 여자분은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향을 떠났으니까 과거로부터 단절돼. 남편이 죽었으니까 현재에 소망이 없어. 아들 둘이 죽었으니까 미래에도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은 앞뒤로 꽉 막힌 거예요. 과거도 없어요. 현재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이 상황. 어떡하다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자, 그 대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죠?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였는가를 알려면 우리가 사사시대를 알려면 뭘 봐야 되겠어요? 사사기를 봐야죠. 그래서 이 룻기 바로 앞을 딱 보면 그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룻기에서 그냥 앞으로 한 장만 딱 넘기면 사사기인데 사사기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요게 이제 사사시대를 단적으로 특징 짓는 말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돼 있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다섯 개 다 읽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쯤 됐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도 잊어버렸고 자기를 구원하셨던 구원자 출애굽의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인도자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자기들은 왕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 이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았다는 얘기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In those days there were no king.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r her own eyes.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했다. 어떤 성경에는 Everybody did what they saw fit. 자기가 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에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 이게 이제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고향도 떠나고 아들들 다 죽은 이런 삶을 살았을까? 미처 망하지 못한 미망인의 삶을 살았을까?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데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사사기에서 더 보면 넘겨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면을 넘겨주실래요? 17장 6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즉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요약이 있기 이전에 이미 17장부터 그 징조가 나오기 시작해서 17장, 18장, 19장, 20장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아직 17장 더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했다. 아주 거의 똑같은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 17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 사사기 17장에서는 개인의 타락이 나옵니다. 개인의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집에서. 아니 세상에 아들이 엄마 돈을 훔치는. 개인적인 비도덕적인 행위죠.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 돈 잊어먹었다고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그냥 벌받아 죽어버려라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댕기니까 이 아들이 마음이 깨름칙해갖고 어머니 사실은 이거 제가 훔쳤어요. 돈을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네가 가져갔냐? 난 그것도 모르고 저주를 퍼붓네. 미안하다. 그래도 네가 돌려줬으니까 너 참 착하다. 그러면서 또 돈의 일부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그 마음이 깨름칙하니까 은신상을 하나 사가지고 집에다 신단을 모셔놓고 자기를 위해서 복을 빌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다가 지나가던 레위인이 있으니까 자기 집에 불러갖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우리 집안에 제사장 되라 해가지고 제사장을 개인적으로 고용해가지고 신전 차려놓고 제사장 고용해놓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게 17장에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레위인이 왜 돌아다니겠어요? 그 당시에 성전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잡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동량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구걸 하면서 먹고 사는 시대가 됐다.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 돌아다니다가 개인 집에서 자기에게 밥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집에 가서 그 집 개인 제사장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 개인 제사장은 그 집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에 밥을 얻어먹고 그 집안에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잘못하면은 이민교회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몇몇 안 사는 동네에서 그냥 목사 한 사람 월급 주고 매겨주고 우리들 축복해주고 이렇게 그냥 우리 더불어 살자 이렇게 되기가 쉽다 이 말. 잘못하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힘 있고 소신껏 하지를 못하고 눈치를 보고 같이 이렇게 사는 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게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8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던 그 다음 넘겨보세요. 18장으로 뭐 다시 이렇게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살고 찾고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요거는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 시대상을 계속 연속하는데 이제는 한 개인의 비도덕적이고 비종교적인 삶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한 지파로 이게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파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데 원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는 각 지파마다 땅을 배분해 준 땅이 있습니다. 단지파도 땅을 배분받긴 받았는데 그 배분받은 땅을 정복할 능력이 안 돼가지고 배회하고 돌아다니다가 슬슬 오다가 18장에 오면 가만히 보니까 힘없이 잘 사는 어떤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정복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네가 그 땅을 차지하는 이런 그 지파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이 하면 강도짓이지만 지파가 하니까 정복전쟁이 돼버렸죠. 그런데 이 단지파가 그 일을 행하러 가다가 이 미간의 집에 있는 제사장을 보고 야 너 개인 집에 제사장 하지 말고 우리 지파 제사장 해라. 우리가 돈 더 줄게. 그래서 월급도 올려주고 대우도 더 낮게 해줘서 그 사람이 뭐 여기 집에 있는 것보다 낫겠네 하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미가가 놀래가지고 너 왜 그 사람을 데려가냐 그랬더니 너 죽을래?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단지파 따라가서 제사장이 되고 단지파는 잘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 정복해서 땅 뺏고 거기 살게 되었다는 게 사사기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장의 개인적인 타락이 18장의 지파의 타락으로 넘어갔죠. 19장에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 이게 이제 또 다시 큐 다시 말해서 단서 조항이 됩니다. 19장 18장 1절도 그렇고 19장 1절도 그렇고 왜 17장 6절에 나왔던 이 말이 계속 반복되냐 하면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는 개인이 타락했고 지파가 타락했는데 이제는 온 민족이 타락하는 모습을 봐라 이거예요. 그때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 산골에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산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아니 레위인이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무슨 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종교가 타락을 했고 사회가 타락을 했는데 아내만 있는 게 아니라 첩이 있었다. 근데 이 첩이 어떻게 했냐면 첩이 또 행음을 했어. 그래서 바람을 피워가지고 죽을까 봐 겁나서 친정으로 도망갔어.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친장으로 그 여자를 찾으러 갔어. 찾으러 갔는데 장인이 첩장인이 이거 우리 딸이 잘못했으니까 잘 보여야지 그래갖고 사회를 극진히 대접해주고 계속 있으라고 해가지고 며칠 있다가 이제 돌아가게 돼서 자기 첩을 데리고 오게 됐는데 첩을 데리고 오다가 이 사람이 어느 곳에서 묵어야 되는데 동족의 마을에서 묵는다고 하필이면 동족의 마을에서 묵었는데 그 마을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그 첩을 내놔라 그랬더니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을 그럴 수 없다 차라리 내 딸을 가져가라 막 이러면서 그냥 하다가 그 첩을 이 사람이 내주니까 그 첩이 밤새 강간을 당하고 새벽녘이 되어서 문 앞에 쓰러졌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여자를 데리고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첩의 시체를 열두 토막 내서 열두 지파한테 보내가지고 열두 지파가 이것을 받아들고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 가운데 어찌 이런 일이냐 분해서 다 달게 들어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서 베냐민 지파가 다 없어지게 되었다는 국가적인 재앙과 타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성경에 이런 흉측하고 끔찍한 얘기가 나오느냐고 의심이 되는 분들은 사사기를 직접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그냥 간추려서 요약해서 그렇지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첩이 바람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첩을 데리고 오다가 사람들이 끌어내려서 밤새 강간하고 윤간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시체를 열두 토막 냈다는 것도 그것도 끔찍하고 그걸 보냈다고 받아갖고 다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도 끔찍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해서 블레셋이니 암몬이니 모압과는 싸운 적이 있어도 내분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항상 외적의 침입이 문제였지 자기네 나라의 내분이 문제가 있었진 않았는데, 우리 한민족인 남북 간의 동족 상잔의 전쟁을 벌인 것처럼 지금 이건 완전히 동족 상장의 전쟁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둘러싸고 나머지 지파들이 공격해서 다 죽인 거예요. 근데 다 죽진 않고 몇백 명이 남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원래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으니 이 지파를 살리자. 그래서 부족회의를 연결고 어떻게 살리기로 했냐 하면, 그럼 이렇게 하자.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사람들이 실로에 제사 지내러 가는 처녀들이 있는데, 그 처녀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무나 잡아다가 데려다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지파를 살리게 하자. 이게 부족 간에 내놓은 대책입니다. 아니 세상에 예배 드리러 가는 여자를 왜 막 잡아다가 그냥 결혼을 시키라고 그걸 허락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부족 회의의 대책이라고 내는 거예요. 한 부족을 살리겠다. 그런 얘기가 다 지나고 나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런 결론이 난 겁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다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됐을까?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됐다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21장 21절 결론에 이르기 전에 17장 6절에서 서론을 꺼내서 이야기한 것부터 시작해서 18장 1절에 19장 1절에 20장 넘어가면서까지 진행된 이야기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세상은 엉망진창으로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걸 무조건 뺏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세상이 됐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삶에 벌어진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물질의 궁핍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가난하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부러 가난해진 사람도 있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치기 전에, 병으로 치기 전에 물질로 쳐서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경우도 보면, 욥이 처음부터 이렇게 뭐 다 잃은 게 아니고 처음에는 소와 양을 잃었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잃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병이 들고, 하나님이 그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 해서 이제 남겨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그 열 가지 재앙 출애굽 때도 보면 이 애굽 왕 바로가 처음부터 자식이 죽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저 물이 피로 변하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샤오 원더, 그러니까 보여주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이제 보여주는 것 갖고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는 보는 거에서 느끼는 걸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뭐 개구리가 올라와서 개굴개굴, 뭐 엄마 개구리, 아빠 개구리, 막 개구리, 여기저기서 개구리, 막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막 뭐 쏘게 만들고, 파라가 쏘게 만들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재산상의 손실이 나서 메뚜기가 막 먹어버리고, 막 그 소들이 질병을 같이 해서 재산상의 손실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자식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갖다가 돌아오게 하실 때에 쓰는 방법들이 점진적으로 나가는데, 첫 번째가 되게 그래도 제일 그 중에 쉬운 게 물질이다. 왜냐하면 너 시간 줄래, 돈 줄래, 재능 줄래 할 때 제일 주기 쉬운 게 돈이라. 시간 내는 것보다, 재능 드리는 것보다 돈 드리는 게 쉬우니까, 뭐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저는 돈 내고 말게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몸 있는 사람이 몸으로 떼고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봉사해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질의 궁핍이 왔는데, 이 베들레헴을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어를 아시면, 베들레헴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르, 떡이라는, 이 집이라는 단어와 레헴, 떡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베이틀레헴이에요. 즉 떡집인데, 떡집에 떡이 없어졌다. 떡집에 떡이 없어져서 이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데 이상하게 물질이 말르기 시작하는데, 내 삶 속에 물질이 계속 궁핍하고 어렵다 그러면 물질을 더 확보하려고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막 일을 더 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더 확보하게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른가 그걸 먼저 점검하라는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올바른가를 점검해 봐서 그 관계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 물질의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게 주는 연단의 기회나 성장의 기회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벌받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 왜냐하면 이 신앙적인 원리는 때로는 단순한 것 같아도 때로는 그 층층이가 있어요. 제가 그 층층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그 미국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흔히 먹는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싶었어요. 그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공부하고 대학 4년, 10년 공부하고 대학원을 다녔는데도 유학을 와서 딱 보니까 이 말이 안 터지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야, 내가 진짜 햄버거 하나 사 먹고 싶은데 햄버거를 어떻게 시키냐?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 쉬워. 햄버거 플리즈. 아이, 그렇게 쉬운 걸 내가 나는 뭘 머릿속에 막 궁리하다가 너무 정말 창피해갖고 오케이 그래서 햄버거 플리즈 그러니까 주잖아요. 계약 그걸 먹는데 야, 이제 미국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 응용하면 되는데 햄버거 먹고 그 다음에 커피 먹어야지 커피 플리즈 그랬더니 안 줘. 크림 앤 슈거 그러고 뭐라고 묻는데 뭐라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커피 플리즈 천천히 해봤대. 그랬더니 그 사람도 천천히 크림 앤 슈거 그러는데 몰라가지고 오케이 햄버거 플리즈 그래갖고 햄버거만 두 개 먹었는데 그러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왜 커피 사는데 커피를 안 주고 뭐라고 좀 말하고 그러냐 햄버거는 잘 주더니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같이 가보자 그러고 보더니 아 저 사람이 너한테 설탕 넣냐 크림 넣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아, 그런 거 안 넣어 살쪄 배 나와. 그랬더니, 그럼 그냥 노 크림 노 슈가 그 쉬운 거 왜 영어를 알고 나면 쉬운데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커피 플리즈 크림 앤 슈가 노 크림 노 슈가 커피까지 먹어요. 아 그러니까 쉽잖아요. 이제 먹고 났으니까 또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먹어야죠. 아이스크림 플리즈 그랬더니 바닐라 스트로베리 와 초콜릿 그래서 노 바닐라 노 초콜릿 노 스트로베리 그랬더니 어깨만 으쓱하고 또 안 줘. 아 왜 안 줘 줘야지 그랬더니 야 그럴 때는 플레이버를 네가 정해야 주지 뭐 좋아해 그래서 스트로베리 그랬더니 그럼 스트로베리 플리즈 그러면 그거 준다는 거야. 세상에 밥 한번 먹는데 왜 단계가 이렇게 여러 단계냐. 근데 성도인들이 교회 와서 오해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는 것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믿고 그냥 주세요 뭐 주십시오 뭐 믿습니다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안 돼. 왜 시험에는 떨어져. 우리 어머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데려가시오.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을래. 햄버거 플리즈 한 다음에 그거 됐다고 해서 커피 플리즈 하면 커피 줄 줄 알고 계속 커피 플리즈 하는데 하나님이 크림 앤 슈거 안 준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단계가 있다는 걸 깨달을 쯤 되면 구한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는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또 그런 단계가 있었네. 그리고 또 구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또 안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런 차원이 또 있었네. 이러면서 신앙도 레이어가 이렇게 깊어가면서 자꾸 가듯이 교회에서 뭐 하나 배웠다고 어디 가서 설교 하나 들었다고 그걸 그냥 전반적으로 다 적용시키시면 그 곤란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어도 밥 한번 먹을 때도 그 햄버거 시킬 때 커피 시킬 때 아이스크림 시킬 때 다 층층이 다른 표현이 있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오늘 강사님 말씀드리니까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거 이거 하나님한테 벌 받았을 거는 거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물질이 없는 게 나한테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걸 생각할 수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는 바람에 개인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 어느 부인 하나는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였는데 남편이 IT 이 산호세 지역에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연봉도 굉장히 좋았는데 하루아침에 딱 잘리고 나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몰개지는 내야 되고 막 어떡하나 그러다가 부동산 그 시험 봐가지고 리얼터 했는데 지금은 남편보다 수입이 몇 배나 더 잘 벌어갖고 아주 일도 잘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자기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가정주부였을 텐데 그걸 계기로 이렇게 또 다르게 큰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닥친 시험이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의 처벌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시고 이걸 들으세요.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질 정도 이 사람이 가난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신호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물질의 궁핍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물질만 궁핍이 온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강제 이주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지역 정든 땅 정든 고향을 떠나야 됐었어요. 그러면 이민자는 전부 다 벌받은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셨죠? 강제로 모압을 가야 됐었어요. 모압이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가기 싫어하는 곳. 제가 모압이 어떤 곳인지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즉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이고 천천지 원세야. 무슨 한일 관계처럼 일본은 꼭 이겨야 돼 이런 게 아닌 그보다 더하다는. 느헤미야 14장 1절에도 보면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서 읽어줬던 그 하나님의 책, 모세의 책이 신명기일 가능성이 많다는 근거가 되죠. 왜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출애굽할 때 출애굽 60만 대군에다가 그 여자도 있고 애들도 있으니까 행렬이 길 거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이 자기네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돌아가야 됐습니다. 돌아가게 한 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돌아가는 사람들 뒤에서 쳤어요. 그래서 재물을 노략질했습니다. 뒤에 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겁하다는 얘기죠. 앞에서 치면 앞에는 힘 있는 장수들이 인도하니까 싸움이 되는데 그 사람들 다 피해서 뒤에서 치면 여러분들 10명이 줄을 지어서 한 시간 산행을 하다 보면 누가 뒤에 처집니까? 되게 약한 사람들이 처지죠. 힘센 사람들은 척척척 잘 걸어가는데 약한 사람들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뒤로 처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0만이 넘는 이 출애굽 백성이 갈 때 뒤에 처졌다는 얘기는 되게 연약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분들. 근데 치사하게 뒤에 와서 그 사람들 쳐서 그 사람들 걸 뺏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자가 막 그 사슴들 막 쫓아갈 때 주르륵 도망가는데 맨 끝에 가는 놈 딱 덮쳐서 잡아먹잖아요. 세상에 사자 같은 맹수의 왕도 그렇게 치사하게 그렇게 잡아먹는 걸 보니까 이 모압과 암몬이 그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자를 돌봐주지 않는 잔인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 회원이 절대로 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 모압을 갖다 이겁니다.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갔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보세요. 엘리멜렉은요. 여러분도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그 히브리어라는 건 다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도 히브리어 최소한 한 단어는 아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why, 왜? 사박타니, 그건 나를 버리십니까? 사박타라는 단어가 버리다는 단어고 니는 1인칭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완전한 히브리어 문장이죠. 아람어 문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한 문장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멜레크, 이건 히브리어 왕입니다. 즉 엘리멜렉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단어예요. 이름은 기가 막히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에 이름만은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름은 좋은데 이름대로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학교에서 하루는 국민학교 다닐 때 와가지고 이래. 아빠 나는 크리스찬이 싫어. 야 목사 딸이 크리스찬이 싫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반에 크리스찬이라는 애가 있는데 선생님이 수업 때마다 크리스찬 조용히 해. 크리스찬 떠들지 마. 크리스찬 때리지 마. 크리스찬 가만히 있어. 아우 걔 때문에 미치겠어. 이름을 바꾸든지 딴 데로 전학 갔으면 좋겠어.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하여튼 말썽꾸러기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크리스찬 지적한대. 걔가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대. 난 크리스찬으로. 그 엄마 아빠는 걔가 좀 잘 되라고 그런 이름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분들 중에 크리스찬 이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크리스찬 아무개 이렇게 그러니까 퍼스트 네임이 크리스찬인 사람이 많으니까 엘리멜렉이 지금 그 꼴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살기는 돈이 왕이야. 힘이 왕이야. 자기 지위가 왕이야. 그렇게 살아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나오미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부가 됐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 아주 완전한 이름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지금 나오미는 마라가 됐어요. 슬픔이 됐어요. 괴로움이 됐어요. 근데 난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애들 이름을 말년과 기련이라고 짓냐고. 병약이하고 나약이. 아니 튼튼이라고 지면 좋잖아요. 그죠? 강건이 뭐 이렇게 지면. 근데 왜 하필이면 말년과 기련이라고 졌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히브리어 텍스트를 읽을 때 여기 펀 말장난이 들어가 있는 거죠. 월드 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그 당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이틀레헴에 살았는데 베이틀레헴에 떡이 없어서 모압으로 떠나가야 됐다. 이것만 들어도 우리는 그게 그냥 사람 이름이고 뭐 복잡한 이름인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아주 유쾌한 자극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안 섬기더니 떡집에 떡이 없어서 그 가기 싫어하는 모압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됐구나. 그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 같이 안 사는 사람들은 이런 꼴 나겠구나. 막 그런 어떤 상상력이 자극되는 이름들이죠. 거기다가 부인의 이름은 나옴인데 기쁨이 있어야 될 곳에 기쁨이 없어지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연히 그 2세는 어떻게 돼요? 신앙이 없는 병약하고 나약한 애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애 이름 지을 때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성이 고신데 딸 이름을 양이라고 지으면 어떡해? 그러면 아, 그 붙여버리기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잘 보고 줘야 되는데 말년과 기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그 시대상과 삶의 상황을 암시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가서 모압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하고 루시예요. 오르바는 뜻이 반항이라는 뜻이고 룻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룻, 이렇게 로, 레쉬, 바브, 헤이 이 어근이 사실은 친구도 되지만 목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는 게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목자, 주님이 우리와 아직도 함께 하신다는 걸 암시할 수는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고 모압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안 사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우리가 평소에 경멸했던 그 모압과 암몬 족속 가운데 계실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다는 암시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나오는 이 이름들이 보여주는 상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더 도덕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근심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2층에 그 캐바레가 있어가지고 이제 하도 시끄러워서 그 캐바레 없애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불이 나서 없어지니까 캐바레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술을 해가지고 저 교회에서 기도해서 우리가 불나서 없어졌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판명을 하니까 판사가 누구 믿음이 더 좋은지 나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의심스러움으로 쳐다봐요.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아? 하나님 믿는데 왜 저렇게 행동해? 세상에 나는 하나님 믿으면 겁나서 못 그러겠다. 여러분 요나서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가 막 배에 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는데 막 하나님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게 하니까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선원들이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해갖고 막 배에 화물을 버리잖아요. 그 아까운 걸. 그리고 자기 살려고 막 부르짖는데 요나는 잠만 쿨쿨 자고 있으니까 선원이 가서 야 일어나 일어나 그러고 막 깨워가지고 나오니까 태어나게 일어나서 뭐라냐면 나 이 풍랑이 왜 있는지 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가 막혀서 깜짝 놀라서 아니 너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슨 마음을 먹고 도망을 가느냐고 그 사람들이 더 놀래요. 아니 진짜 네가 성전 하나님, 천일을 지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거기서 도망을 갈 생각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아, 마음에 안 들어서 나 도망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랬냐면 나를 잡아다가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곧 잔잔해질 거라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차마 사람을 못 죽여서 그걸 못하고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풍랑이 그냥 배를 힘써 졌는데 근본 문제 해결 안 하고 그게 되질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무고한 사람을 던진다고 던지니까 풍랑이 바로 그쳐버려요. 그걸 보고 이방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만 하면 바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옆에 돌아서는데 이 하나님의 종은 뭐 그러든지 그러고 그냥 아주 바다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크리스찬이 더 크리스찬답지 않고 크리스찬들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인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볼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룻기 1장 6절부터 보면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가 이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주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요에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몬 며느리와 모압 지방을 떠날 차비를 차렸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 이유가 뭐죠?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먹을 것. 그러니까 모압으로 올 때 온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 찾아서 왔다가 먹을 것 찾아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과 이주의 기본 동기가 먹을 거라는 거.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은 예수님도 그랬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만약에 이를 섬기면 저를 섬기지 못할 것이오.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둘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그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결국 먹을 것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모압에 있으면 모압이 아무리 뭐 철천지 원수라도 모압으로 갔다가 먹을 게 다시 고향에 있다고 그러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철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먹을 것 찾아서 정당을 옮기는 정치인을 보고 우리는 철새 정치. 신앙과 관계없이 자기를 알아주고 대접해주고 유익한 교회로 찾아 움직이는 교인을 철새교회. 그러니까 사람이 신념이 있고 신앙이 있고 신앙의 원칙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 때에는 가난하고 힘들어도 여기서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를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느냐, 그러니까 학교를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분은 이사를 가는데 새벽 기도를 잘 나오게 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사람, 어떤 분은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교회로부터 2시간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이사 가는 지역을 결정하느냐, 왜 우리가 가는 학교를 결정하느냐, 왜 우리가 내 전공을 결정하느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때문이냐, 먹을 것 때문이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살 거냐, 룻기를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현재 상태로는 신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희망은 뭐냐면 성경은 대부분 이렇게 출발했지만 그대로 끝나지 않고 신앙적인 어떤 그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겪지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아 우리도 그 희망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현재까지는 1장 6절까지는 아직은 신앙이 없이 물질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사는데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습니다. 이제 새 과부가 가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히 전에 새 과부가 가니까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나 이미 늙었지만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으니 주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아직 젊은 과부들이니까 새 삶을 찾으라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8절에 너희가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길 바라네. 그러니까 이건 나오미가 인간적으로 진짜 주는 충고죠. 나오미가 작별하라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까 며느리들이 큰 소리를 울면서 새 과부가 큰 소리로 우는 이 장면을 상상만 해보세요. 참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의 결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어머님의 민족에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아니다. 돌아갔다고 내 딸들아 어째 나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은 형사취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형님이 돌아가시면 형수를 취한다. 형사취수. 한문 아는 분들이 만든 그 번역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형님이 대가 끊어지려고 그러면 동생네 집에서 애들을 양자로 들여서 이렇게 형님 대를 있게 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형수를 임신시켜서 애를 낳게 하는 건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풍습이 다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형님이 아들이 없이 죽을 돌아가시면 형수님은 아직 멀쩡하고 살아계시고 건강하시니까 동생이 형수님의 침실에 들어가서 형수님 임신을 시키는 의무가 있어. 그럼 형수님이 임신이 돼서 애를 낳으면 그 애가 형님의 애가 돼서 형님 집안의 대를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싫어도 그걸 해야 돼. 그걸 형사취수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은 만약에 내 뱃속에 애가 있으면 내가 이 애를 낳아서 이 애가 자라가지고 너희들에게 임신을 시켜주면 니들이 이제 대를 이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어느 세월에 얘가 나서 자라가지고 남자 구실에서 임신을 시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잊어버려라. 그냥 가서 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넘어가 보세요.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라. 재혼을 하기에는 나는 너무 늙었다니까. 근데 이거는 형사취수법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는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희망이 있어서 오늘 밤 남편을 맞아들 애들을 낳게 되면 이 애는 이미 엘리멜렉의 애가 아니기라 딴 남자 애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나서 이 두 사람이 임신시켜도 엘리멜렉의 혈통이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사취수법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나오면 천연덕스럽게 너희들이 그것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는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사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질 생각하는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두 가지 오해. 하나는 주님이 친 게 아닌 게 분명한데 자기가 주님이 쳤다고 하는 게 첫째 오해. 둘째는 형사취수법하고 다른 걸 가지고 형사취수법처럼 생각하는 게 오해.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깊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안 읽으면요 비슷하게만 합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하면서 미국 교인들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하고 좀 다른 게 한국 분들은 그래도 성경 통독은 대면 한 번들은 하셨잖아요. 뭐 1년에 한 번 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에 창세기 시작해서 12월 30일 끝나기 전에 요한계시록 읽는 분들도 많고 하루에 네 장씩 읽으면서 다 하는데 미국 분들은 평생 성경 통독 한 번도 안 한 분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읽게만 하는 것도 큰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스토리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있으니까 성경을 그냥 얘기로 해갖고 다 한번 내용이라도 알려주려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 번은 제네시스를 찾으라니까 막 가운데를 찾죠. 아니 창세기가 맨 앞에 A, B, C, D, E, F, G 그래갖고 여기쯤인가 하고 제네시스를 찾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아닌지 알겠죠. 뭐 한국분도 창세기를 치우찾는 사람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뭐가 있냐면 성경을 비슷하게 하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참 좋아한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해버리니까 뭐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 돌다가 무너졌는데 사람이 아파가지고 쓰러진 거를 자기가 데려다가 뭐 의원에게 데려다 주고 그거는 여리고성 무너진 건 저쪽 얘기고 이건 이쪽이 구약하고 신약이 막 섞이는 거예요. 그렇게 비슷하게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 내가 이런 일 당한 건 하나님이 친 거다. 세상에 하나님이 전지전능 가지고 살아계시면 어떻게 응? 콜럼바인 스쿨에서 그렇게 그냥 애들을 쏴 죽이는 걸 허락하십니까? 막 이렇게 나 따지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거든. 십계명에 봐라. 사람 죽이지 말라고 돼 있지. 그런데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야.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라고 그랬는데도 지들이 말 안 듣고 가서 죽인 거지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다. 언제 하나님이 간음하라고 그래서 간음했냐? 술 먹으라고 그래서 술 먹었냐? 하지 말라는 걸 다 골라서 해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왜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냐? 듣는 하나님 억울하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죽을 때 하나님도 진짜 눈물 흘리시면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인간들이 하니까. 죄를 저지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지금 형사취소법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적용하는 걸 보고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의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불분명하니까 자기가 지금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이렇게 처량한 시사된 걸 주님이 손으로 쳤다고 그것도 분명하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 뿐이요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구하려고 하거든요. 오죽하면 당신을 십자가에서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주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하나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 잘못되는 걸 원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손으로 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나방처럼 불로 뛰어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하게 말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깊어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것. 기가 막힌 이름 중에 하나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 아들을 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게 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그냥 내 종이나 좀 축복해 주셔 내 아들이 없으니까 종이 내 재산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젤이 엘리 나의 하나님 에젤은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내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그렇게 이름에서 이상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내가 부탁하면 들어주는 사람, 내가 원하는 건 다 축복 주는 사람, 그건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그다음 넘어가 보세요.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울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르반은 반항적인 사람처럼 이름답게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갔어요. 그랬더니 빠이빠이 루스는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더 달라붙었어요. 아주 그냥 클링 투 그 아담과 하와가 클링했다는 것처럼 달라붙었다는 히브리어죠. 그러니까 어떤 여성 신학자들이 뭐 여기 레즈비안의 시초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이건 너무 지나가는 거고 그건 아닙니다. 시어머니한테 그냥 꼭 달라붙어서 나오미가 타일러스 보아라 내 동서는 저희 결혜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랬더니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16절에 루시 대합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가라.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다가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혜가 내 결혜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만 나오미한테 달라붙은 게 아니라 나오미가 분명하지 못하게 희미하게밖에 모르는 하나님이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동기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모아갔다 먹을 것 때문에 돌아가는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일지언정 비록 먼발치에서 아련한 추억으로만 아는 하나님일지언정 나는 그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자기 이주의 분명한 동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른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모압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목자 친구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물을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한 번쯤 못할 것이며 불을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라지지 못할 것이라 약속하지 그 하나님과 비슷한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있겠다.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은 누구냐 하면 이방인에다 여인에다가 과부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진 아웃된 인생입니다. 옛날에는 여자라는 게 완 아웃이에요. 요즘 여자분들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니고 개가 아니고 이방인이 하는 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얘기냐면 여자와 개와 이방인이 동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난 것 거기다 룻은 모압 여인 이방인인데다 또 남편은 과부니까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쓰리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된 인생인데 내게는 아무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 룻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다고 지금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필요 조건이, 근데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삼진 아웃됐으니까 무조건 당연히 쓰임받는다가 아니고 그런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환경은 비록 삼진 아웃이지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한테 달려붙으면 쓰임받아서 역사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가느냐?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계속, 내일 새벽에 제가 하여튼 이어서 계속 할 거니까 그냥 저기 방송실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오늘 스탑한 데서 지난 줄거리 해갖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루신가, 나오민가, 엘리멜렉인가, 오르반가, 아니면 기룡과 말년처럼 빌빌 앓다가 죽어버릴 건가. 현재의 처지가 어떻다, 내 민족이 누구다, 형편이 어떻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출발은 거기서 했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은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날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그야말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말로만 하고 사는 건 내 멋대로 살다가 지금 이렇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이는 게 많은가, 불평은 했지만 정작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일에는 게을렀습니다. 이번 기간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원인을 확실히 찾아서 주님께로 돌아가 돼지가 먹던 주염 열매를 먹던 탕자가 금가락 지키고 새 옷 입고 아버지에게 잔치를 같이 벌리는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기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